3장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저희들로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이 종은 감춰주시되 하나님의 권능 있고 살아있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지고 아주 맛있는 것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의 부모된 심정이 아주 만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을 생각하고 아껴두었다가 자녀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도 약간 찔림이 있는 것은 가끔씩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감춰두고 먹은 적이 있어서 약간 찔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나누고 싶은 거죠.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올 때에 제게 주어진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일러주시고 또 여러 저보다 앞선 선배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발견한 내용들로 제가 채움을 입고 또 그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시큰둥하면 전하는 사람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좀 민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듣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던 때였던지라 세례 요한도 그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기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쪽으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일러 고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장사에도 상도라는 것이 있는데 선생님이 선배이고 선생님이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온 당신이 증거하시던 그분에게로 모든 우리에게 올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지 이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세례 요한이 표현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흥했으면 좋겠다. 또는 예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한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따져서 보면 여기는 가정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신다면 나는 쇠하여도 좋다. 이렇게 어떤 조건부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필연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 must를 쓰고 있습니다. must가 가지는 표현이 여러분 아시죠? I must become less. I must decrease. 이렇게 나와 있고 원어상으로도 그 단어의 의미가 necessar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t is necessary.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좀 일이 잘 되려면 예수님도 흥하여야 하겠지만 세례 요한도 흥하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다 좋은 것이고 그게 더 잘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꼭 세례 요한이 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면 모르지만 꼭 세례 요한이 쇠해져야만 되는 이유는 또 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봐서도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도 손해볼 것이 없지 않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믿는 자로서 좋은 대학에 가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또 좋은 직장에 간다면 그것이 또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되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가 아주 멋들어지게 찬양을 잘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라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는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불만이 없으시죠. 그것은 모두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꼭 세례 요한이 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꼭 쇠해야만 예수님이 흥해지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이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례 요한은 이 이후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에 의하여서 처형을 당하죠. 세례 요한의 삶은 그가 말한 대로 형장의 이슬처럼 그저 사라지는 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더 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좀 더 이 땅에서 유명세를 타고 지위를 얻고 권세를 얻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밑거름 삼아서 예수님은 더 치욕스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럴 바에야 세례 요한을 죽이지나 말지. 세례 요한은 죽게 놔두고 세례 요한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성공하신다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흥하시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성공하시는 것은 그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만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그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십자가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과 그 절대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도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쇠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교된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뭐 신자도 통틀어서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 교인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질이야. 더 사기치고, 더 부정직하고, 더 못돼 먹었어. 내가 만나는 교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참 저 역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악질이 있고 사기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식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데에는 기독교나 교회에 대하여서 가지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하여서 가지는 기대와 요구는 어떤 것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남을 도울 줄 알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는 더 이웃의 그 필요를 알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일들을 힘써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나 아니면 일부 교회들은 마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일들에 전력을 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기독교의 본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참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인정할 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요, 희생도 있고요, 겸손도 있고 진실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습니다. 인류애도 있고 박애 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서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한다면 더 이상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사랑해야죠.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야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삶이 마땅하지만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어떤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십자가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바꾸는 유일한 길, 그 본성부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공교롭게도 사랑, 희생,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아름다운 덕목들이죠. 그러나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가리워진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기는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해요. 칭찬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감춰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쇠하게 만드는 일인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교회가 증거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생명 없는 시체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죄성 가득한 존재들이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죄 아래 굴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행위로도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라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고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섬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신앙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뿌듯하게 된다면 그 안에 십자가가 서는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들만큼은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저 기체구 일양만강하시고 별래 무양하시고 옥체 만한하시옵소서. 좀 유식하게 보이려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알아듣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은 더 난감하실 텐데 양해해 주시고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그 반응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쇠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베드로가 막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나머지 일들은 자기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가지는 오해들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흥하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사업이 대박이 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봉사도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진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진 지위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은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권세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손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시는 게 아니라 맡기시는 겁니다. 지위를 맡기시는 것이죠. 그 맡긴 이유는 그가 맡은 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책임 있게 올바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득되게 하는 일도 없고 또는 누구는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란들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것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 결국에는 죽음밖에는 놓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려거든 너희가 가진 지식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다 그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모습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사함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속죄사역과 구원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 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자주 보아서 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 스데반이 부르짖으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 증거를 했을 때 스데반이 전한 그 증거를 통하여서 회심하고 변화된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을 표현할 때 스데반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죽을 때에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그 인생은 의롭고 진실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가운데서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왜 당황하지 않는가? 왜 그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는가? 정말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깊이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다가오고 십자가가 부딪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죠.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깨달은 은혜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의로운 삶, 사랑과 희생, 겸손, 봉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일로 사람이 변화되고 영원히 변화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맡은 바 신자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죽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갈 뿐인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 그냥 설 수 없죠. 지난 주중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면 목이 터져라, 쉬어라 외치고 또 입에 거품을 물고 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전한다고 해서 저의 가진 노력과 열심과 재능과 설득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설교를 해도 뭐 졸고 계신 분들은 이제나 저제나 한결같이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가 사우나도 아닌데 주일날 오시면 여기서 피로를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있으시고 요즘에는 뭐 셀폰 가지고 보면서 카톡을 날리질 않나 앉아서 페이스북 정리를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제 책임이죠. 제 사명입니다. 복음을 들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만큼은 제가 가진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죽는 자리까지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또한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을 얻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순장 순모님들도 비슷한 경우이죠. 순장 순모의 역할이 참 어렵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자리고 힘든 자리예요. 순장 순모님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화를 품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순원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참아내고 웃어주고 베풀고 희생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변화를 가지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희생과 겸손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 일에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일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모습으로 하십시오.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심장에 박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영혼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이 저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제자 훈련은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매주 그냥 주일날에만 참석하고 멀찍이 십자가를 보는 데 있어서 보는 그런 자리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가까이 십자가를 들이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십자가를 정말 명백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변화되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 변화를 시작하여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영혼을 변화시켜요? 안 그래요? 교회에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만 채우고 있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진정한 그 영혼을 근본부터 바꾸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는 그 신앙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그 부딪힘과 그 충돌을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중에 우리 가족 중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지만, 저 역시도 지난주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70마일로 달리는 중에 옆차선으로 이제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사이드 미러로 뒤에 오는 차를 확인하죠. 그러나 사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볼록 거울을 이렇게 달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항상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3차선에서 이제 앞에 가는 그 차의 흐름의 방향을 이제 파악을 하고 뒤에 이제 2차선으로 끼어들려고 잠깐 보고 딱 돌아온 사이에 앞에 있는 차들이 속도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핸들을 약간 꺾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잠깐만 꺾어도 차가 확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삐끽 소리면서 지그재그로 하다가 겨우 차선을 잡아서 큰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아깝다, 한 번에 보낼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뭐 80마일 이상으로 달려다가 정면 충돌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신앙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그냥 설렁설렁 오셔서 아무런 충돌의 충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차가 그 충돌을 하면 차가 뒤집히기도 하고, 요즘 그 도마 체조 선수 양학성 내 신기술처럼 1260도 세 바퀴 반을 도는 그 도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죽음이구나, 내 앞에 직면한 그 죽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나는 그 일들이, 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주어진 그 죽음이 어떤 것인가, 그 죽음의 심각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고, 거기서 십자가에 가지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생명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딪혔을 때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외마디 비명을 지르죠. 헉, 으악, 깍,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구렁이 담 넘어오듯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감동도 없고 흥분도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그 무엇들로 채우기 바쁜 거죠. 교회 출석이나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로 신앙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10월 말에 이제 새우구이 축제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도 정말 그 가정들을 품으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줄로 압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베풀고 그들을 설득하고 인도하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희생과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주님께로 맡은 그 사명, 우리의 증인된 사명,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할 뿐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그저 죽어지는 모습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작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쇠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죽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